제57장 유대주의에 관하여 두 번째 유대주의의 주님의 구속에 관한 오류 첫째, 유대주의의 예언에 대한 치우친 해석 유대주의자는 구속에 관한 진리의 적극적인 방면에 대해 무지하며 모호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죄인을 구속하셨다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완전히 구약 예언의 해석을 근거로 하며 상당히 특이하고 유치합니다. 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은 무릇 성경이 하루를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1년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의 첫 번째 근거는 민수기 14장 34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탐지하는데 40일을 보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표류하도록 징벌하셨으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멀어지셨음을 표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의 형벌을 내리신 것은 근본적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모든 하루를 1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떠한 예언의 표시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은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형벌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예언을 해석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원칙이 될 수 있습니까? 뒤에 우리는 성경으로 이러한 오류를 증명합시다. 그들의 두 번째 근거는 에스겔 4장 4절과 6절로서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좌편에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우편에 누워 40일을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1일이 1년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형벌의 문제로 1일을 1년으로 대체합니다. 만약 1년을 하루로 정한다면 에스겔은 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1년의 형벌을 주실 것에 대해 에스겔로 하여금 하루를 늦도록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하루를 1년으로 정하는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은 모두 형벌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결코 예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세 번 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형벌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벌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언과 무관합니다. 이 두 곳의 성경 구절에서 제시한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특별한 형벌을 말하는데 그 두 번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특정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매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일로 예언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주의의 치우침에 대한 변증. 성경 안에 많은 구절들이 하루는 하루이고 1년은 1년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이러한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하루이지 하루가 결코 1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성경 구절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유대주의자의 말을 따른다면 하루는 1년이므로 하나님이 7일이 지나야 한다고 하신 것은 7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은 7일 후에 홍수가 지면에 범람했다고 말합니다. 12절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40주야는 40주야이지 40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창세기 40장 12절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하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라고 말하며 20절에서는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과연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3일은 3일이지 결코 3년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분부하여 말하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고 했습니다. 3장 2절의 3일 후에는 16절에 이를 때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3일은 3일이지 3년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신약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지 3년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결코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일은 곧 10일이지 10년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20장 2절과 4절에서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되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와 순교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루가 1년으로 정해졌다면 36만 5천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의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 구절로부터 우리는 하루는 하루이고 1년은 1년이지 하루를 1년으로 정한 예언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루는 1년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모두 사람의 호기심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주의자가 사용하는 두 곳의 성경이 예언을 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구석에 관한 일은 하루를 1년으로 정하는 해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유대주의는 다니엘 8장의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함. 유대주의자의 또 다른 잘못은 다니엘 8장의 이상을 잘못 해석한 데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부터 25절까지에 대해 그들은 그곳의 작은 뿔이 로마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참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다니엘 8장 3절과 4절에서는 수양의 이상을 말하고 또한 5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수염소의 이상을 말합니다. 이어서 20절은 수양은 바사이고 수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5절에서 염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고 8절에서는 이 큰 뿔이 꺾이며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말합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이 네 뿔 또한 지나가 버렸습니다. 9절은 네 뿔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점점 커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른 세 시대가 있습니다. 큰 뿔은 헬라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22절에서 큰 뿔이 꺾인 후 네 뿔이 났는데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후 헬라 제국이 네 국가로 나뉜 것입니다. 23절은 이 네 나라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 반드시 한 왕, 즉 작은 뿔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한 작은 뿔, 곧 적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서 이 작은 뿔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말에 따르면 이 작은 뿔은 매우 사나울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은 유대 땅을 가리킵니다. 별 중에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짓밟음은 적그리스도의 교만이 하나님의 그곳까지 미쳐 하나님의 송소를 파괴하는 데 이르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리와 번제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음대로 행하며 이러한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때 이루어질 것입니까? 14절에서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송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종결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뿔은 헬라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그가 하는 일은 성소 안에서 행해집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 만든 성소가 있고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물 드리는 일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성소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것은 2300일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점령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2300일간 더럽힐 것임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는 다니엘 8장 14절을 근거로 하나의 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구속하셨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2300년이 찼을 때 비로소 지상의 속죄의 피를 하늘로 가져가셔서 즉 하늘의 성소에 가져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시작하고 정결케 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루는 1년이고 2300일은 23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8장에서 1일을 1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짓밟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는 이 시기를 주전 457년부터 계산하여 이 시기가 작은 뿔이 성소를 짓밟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해석은 종적도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일은 주야를 뜻하는 것으로 2300 낮과 2300 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한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다니엘 8장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어디서 왔습니까? 1세기 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 8장은 읽다가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된다고 말하고 성소가 발표일 때부터 곧 주전 457년부터 주 1844년에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그 해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오후에 옷을 입고 산으로 가서 기다렸으나 결국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계산을 잘못했다며 11월에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일이 지난 후 많은 사람이 물러나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종류의 신앙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임에도 믿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20만이나 됩니다. 그들은 밀러의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결말 지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1844년에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1844년에 주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셨으며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844년에 주님은 성소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분은 그곳에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1844년에 비로소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그런 다음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되시며 성소 안에서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류의 극점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다만 안식일만 만진다면 상관없지만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만진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말은 너무나 과장된 이단이라는 것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외로 이것을 믿습니다. 넷째, 주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변증. 이제 우리는 성경이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구속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속죄의 일이 제단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4장 5절과 7절은 속죄의 피가 제단 위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20절과 26절은 제단 위에 피가 뿌려지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 위에 드릴 때 사람의 죄는 곧 사함을 얻으므로 결코 성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죄들로 인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4장 7절과 18절은 제사장이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죄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곧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속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대주의자는 2300년 동안 1844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밖에 성소에 계시면서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지만 성전은 둘로 나뉘지 않고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주의자는 어느 한쪽을 회복하려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3절과 10장 19절에서 20절 또한 성소가 두 칸이 아니라 한 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모두 직접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유대주의자는 주님이 성소 안에 계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깥 한 칸에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1844년에 비로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하나 1844년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이미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것이 어떠한 이단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에 따르면 휘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이단입니까? 유대주의자는 이단적인 유대교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여전히 한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 안의 속죄의 일은 다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할 뿐 기타 모든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은 그가 성소에 들어가 속죄할 때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할 때에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하실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주님은 여전히 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주의자는 모든 복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네 번째, 여기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이 주 1844년에도 여전히 성소에서 속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그때 어떻게 성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는 주님의 피는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음을 믿을 뿐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독이며 엄중한 이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피가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하니 이 어떠한 모독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또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면 그분은 결코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에 구류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844년 전에는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하는 것 같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주님은 부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미 죄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은 바깥 성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맞지 않은 것으로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주님이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이 땅의 사람의 죄를 이미 속량했다고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피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곧 지성소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주의자가 말하는 바는 이단입니다. 매우 엄중한 이단입니다. 여섯 번째, 주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리시는 것과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만 주님 자신이 제물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고 말합니다. 속죄를 위하여 주님이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위한 것과 연약함을 위한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일곱 번째, 우리들은 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심과 죄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은 모두 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심과 이미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이미 앉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셨고 이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임을 증명합니다. 기독교는 먼저 제물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다음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합니다. 유대주의는 이렇지 않고 양자가 동시에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새로 믿는 이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분은 하나님 앞에 앉으사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말하듯이 날마다 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놓이자마자 그분은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 속해서 그곳에서 속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앉으셨습니다. 9장 26절에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10장 17절에서 18절에 또 말하기를 주님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죄를 이미 사하셨으므로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유대주의자는 우리들을 구약의 유대인의 위치로 끌어내려 우리로 주님의 분명한 구속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악한 교리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2300일은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유대교의 성소를 짓밟는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는 한 면에서 피가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깨끗하게 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주의 사람의 사악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이단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우리는 결코 그들과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람을 모독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도 정확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과 왕래할 길이 없습니다. 무릇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계되는 이단이란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